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시작!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오래전에 등록을 하셨어요. 이게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는데 우리 교회가 뭐 역사가 지금 6년 반, 6년, 7년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뭐 몇 년 전에 등록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정도야. 몇 년 되셨으니까 오래된 성도죠.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등록했는데 꾸준히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꾸준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출석을 못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가게를 하나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잠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이래저래 뭐 새로 시작하시느라 뭔가 좀 분주해 보이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뭐 처음 오픈하는 날이니까 뭐 분주하죠. 분주하고 뭔가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뭐 문제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막 호동호동 되시더라고. 직원들한테 확 뭘 뭐 얘기를 하시는 이런 거 챙기라 그랬지. 이런 거 이렇게 챙기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챙긴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냥 문자까지 내가 이런 거 챙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막 안 챙긴 거예요. 안 챙겼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필리핀 직원들과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필리핀 직원들이 제대로 뭐 체크하지 못했던가 뭐 이랬겠죠. 그러다 우리 성도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필리핀은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네요. 한 번에 딱 되면 좋으련만 몇 번을 왔다 갔다 수고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저 역시도 뭐 우리 교회 지금 인터넷이 자꾸 이제 조금 느려지고 이래가지고 그 뭐 좀 다른 걸로 지금 조금 광랜 같은 걸로 지금 바꿔가는 과정인데 뭐 이걸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광랜이 요 앞에까지 왔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냥 또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가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금 문제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이 그 해주는 사람이 몇 번 전화가 오더라고 해서 알아 나 있을 거다 와서 꼭 알아 그리고서 전화만 몇 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갔잖아. 필드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 안 온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금요일 날은 꼭 보내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믿었지. 그걸 또 믿어요. 그걸 또 안 왔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역시 뭐 연락도 없고 안 왔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좀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거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 뭐 이게 한 번에 되면 좋으련만 이게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사실은 필리핀에서는 별로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오셔서 초기에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즉각 되는 일이 많잖아요. 모든 게 즉각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든지 길고 다 그래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외국들이 다 그래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미국도 그러고요, 호주도 그러고 캐나다도 다 그래요. 다 길어요. 그게 다 긴데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그런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세요.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 민다나오 섬의 까가연 대우로에서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늦게 이제 선교 사역에 이분이 이제 뛰어들어 이제 이분이 늦게 부름을 받아서 늦게 신학교를 가고 늦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40세가 넘으면 선교사 파송을 안 해줘요. 언어적인 이 언어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 현지어를 배우기에는 40세 넘으면 그렇게 유창하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파송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40세가 넘으면 문화를 적응하는데도 필리핀 왔으면 필리핀 사람처럼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이거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국 정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이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세가 넘으면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줘요. 아예 힘들다. 그 선교사님은 가는 게 어렵다. 그냥 국내 목회 하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에게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근데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 갖고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오신 거더라고요. 이거 혼자 오신 거예요. 파송해 주는 자기가 그냥 자기 돈 들여가지고 처음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은 돕는 교회들이 생겼지만 혼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25년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열정 45세 때에 오신 거죠. 열정적으로 사역하셔서 그 지역에서 지금은 이 가가인 데오레가 한인이 300명이래요. 300명. 300명인데 한인의 이런 거 모이잖아요. 그건 한 50명 모인대. 근데 이분 교회에는 70명 모인대. 그 가가인 데오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교회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한인 그런 교회도 세우시고 또 드넓은 땅에 현지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셔가지고요.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금 길러내고 계시죠. 한 5년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사이 목사님과 따님께서 그 사역을 계승하셨어요. 계승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와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번 총회 때 그 사이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저도 뭐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입이 정말 딱 벌어질 만큼 정말 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원로 목사님이 25년간 일궈오신 거고 그 사이 목사님이 지금 그 다음 한 5년 동안 또 그것을 계승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나온 25년 그리고 30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필리핀의 제2도시라고 하는 이 세부는 필리핀의 마닐라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물론 마닐라 갔다가 여기 오면 여기 시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번화한 데가 필리핀에서는 많지 않은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마닐라 다음으로 번화한 곳이 이 세부라는 곳이에요.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필리핀 제2도시라고 하는 이 번화한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필리핀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데 민다나오의 그 깡촌 까가얀 데오로라고 하는 그 소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고 이분을 사실 제가 지난 중간쯤에 우리 무슨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분 그 젊은 그 사위 목사님이 젊으세요. 젊으신데 사모님도 젊으시죠. 젊으신데 근데 이분들을 그때 만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수련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클락의 아주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숙소 밖으로 딱 나가면 그냥 들판이 막 있고 막 이래요. 들판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가지고 아 좋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하나도 안 좋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까가인 데오로는 그냥 널린 게 그렇게 집 앞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도시로 꼭 간대. 꼭 도시에 있고 호텔 안에만 있고 그런대요. 왜냐면 까가인 데오로 완전 깡촌이에요. 시골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민다나오의 까가인 데오로라고 하는 소도시에 살면서 이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됐겠어요? 즉각 됐겠어요?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기만 했겠습니까? 사역을 계승한 이 사이 목사님 프레젠테이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님, 그 원로 목사님이에요. 아버님이 장인 어른이죠. 이제 이 아버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리핀은 되는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저런 곳에서 저런 시골에서 저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게 나중에 우리 뭐 성도들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살면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필리핀에 살면서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물론 아마도 필리핀은 뭐 이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냐,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사실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그것도 저 깡촌 시골에서 살면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안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깡촌에서도 그런 기적을 이뤄왔다면 안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많이 기대하고 내가 정말 많이 기대했던 일인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은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에 없었어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특히 왕하고 왕비하고도 싸운 거예요.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살 전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목숨과 생애를 전부 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50명이 있어요, 여러분. 칼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뭐 무서운 막 의식들을 행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딱 있는 거. 왕과 왕비도 다 바알 선지자 편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이제 길만 걸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그냥 꽃길만 걸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왕비 이세레벨의 미움을 사서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세벨은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이스라엘로부터 무조건 남쪽으로 유다 왕국을 지나서 수백 킬로를 도망해서 시내 반도 끝머리에 위치한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까지 피해 숨었습니다. 크게 낙심한 엘리야는 이제 이미 지난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13절에 또 반복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똑같이 13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뒤에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3절에서 다시 반복할 때 이 말씀은 태풍과 지진과 큰 불이 지나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며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었어요.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태풍과 지진과 막 동굴 밖에서 엄청난 우르릉 쾅쾅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게 책망하는 게 아니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를 붙들어주시려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적군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비멜렉에게 귀화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윗의 편이 더 이상 없었어요. 다윗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사울의 편에 섰고 다윗이 어디에 숨든 밀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 왕 아비멜렉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과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블레셋의 장수들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들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연기하면서 겨우 빠져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놈은 전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여기 두면 안 된다고. 당장 없애. 씨를 처음부터 잘라내야 된다고, 싹을 잘라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침을 질질리면서 미친 노릇했어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온 사건이 있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다윗은 정말 아무 사심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크게 낙심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귀화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블레셋 왕에게 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의 위협 속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살해당하기 직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편 34편은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34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그곳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부르짖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지라도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뜻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그 이후에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실패자로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실패자인 것처럼 낙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로서 실패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끝내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그 낙심의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다. 그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사명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너 그 상황 빨리 박차고 나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세부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아이 학교는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일하시고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내 생각보다, 나의 제한된 생각보다 하나님의 넓고 넓은 생각이 더 크시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낙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낙심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한 게 아니다. 너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현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셔야 돼요. 그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현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갖고 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을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이 감정이 믿음에 의해서 이 감정이 조절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이성이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지금의 환경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믿음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도록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서 엘리야는 고개를 들어서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동굴 입구를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동굴 입구를 딱 보는데 막 고막에 찢어질 듯한 세찬 바람 소리가 막 산을 가르고 밖에 그냥 확 뭐가 날리고 나무들이 날리고 막 올들이 날아가고 있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막 산을 가르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막 동굴도 흔들리고 산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여기저기서 막 우르륵쾅. 여러분 지진 경험 해 보셨어요? 그래? 너 어디 살아? 어? 예성이 어디 살아? 어? 어디 살아? 어느 동네 살아? 포항에서 왔어?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2013년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깨 있었거든요. 그때가 휴일이에요. 다 늦잠 자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깨 있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우르르르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리면서 나무가 우지근 부러지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걸 처음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막 이 엘리야가 숨어 있는 동굴도 막 흔들리고 밖에서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크게 불도 막 여기저기서 불이 막 터지고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며. 눈에 보여지는 그 엄청난 현상들이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엄청난 현상들에 집중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는. 현상들이 있으면 아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냥 좋아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거를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좋아라 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홀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 자체가 어쩌면 대단한 현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뒤에 또 다른 현상들과 어떤 긍정적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 다 그냥 다 제거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요즘 말로 하자면 크게 목회도 하고 대접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렇게 되겠지. 이런 역사들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엘리야의 그런 기대대로 안 됐어요. 정반대죠. 오히려 엘리야가 쫓겨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자기 마음의 절망감을 막 그렇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낙심이 됩니다. 세부에 처음 올 때 여러분 세부에 처음 올 때 여기 도망자로 오신 분 있으세요? 세부에 처음 올 때 여러분 세부에 가면은 우리 아이도 뭐 이렇게 성장하고 나도 뭐 이렇게 되고 이 세부에 오면은 막 두 달 세 달만 지나면 영어가 막 나올 줄 알았죠. 이한신 집사님 영어가 막 될 줄 알았죠. 뭐 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공부 안 하면 우리 애들도 보면은 뭐 하루 잘 되고 뭐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외국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에 처음 올 때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셨어요. 아, 왜 필리핀에 가시냐라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좋겠다고 목사님 거기 세부 관광지 바다가 쫙 있고 바다 안 간 지 오래되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죠? 여기 살면 누가 가요? 거기 잘 안 가죠. 이제 좀 지내다 보면 잘 안 가요.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좋은 자연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좀 지내다 보면은요 쉽지 않은 일들에 자꾸 이제 부딪힙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나 한 번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 생활이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감도 줄어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볼까?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진다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완벽한, 그냥 완벽한 곳이에요. 한국은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잠깐 우리 교회, 저 또 5개월 만에 또 우린 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집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등록해서 몇 년간 신앙생활하다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뭐 모든 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게 막 지내셨대요. 근데 몇 개월 딱 지나니까 이 압박감이 이 압박감이 너무 지금은 이번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빨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빨리 정리들 다 되면 한국으로 여기로 세부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너무너무 편하대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세부 생활을 잘 알잖아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몇 개월 딱 지나보니까 처음에는 몇 개월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이 견딜 수 없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의 여유도 없대요. 조금의 여유도 없이.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빨리 세부로 정리되면 또 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어떤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 상황이 된다는 거, 이게요 정답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상황이라는 건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는 게 상황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건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미군을 파견했었어요. 그럼 대단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렇게 정말, 그래서 지금 뭐 이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성조기까지 들고 막 운동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했던 나라예요. 그거 보세요. 근데 지금 국방 방위비를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우리한테 청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미군들 다 빼겠다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우리 손 잡아라. 미국 손 놓고 우리 손 잡아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국 손은 또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한국을 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군 다 빠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방위비를 낼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황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수시로 변해. 수시로.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 불과 몇 년 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냉기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상황이라는 거는요 계속 이렇게 뒤죽뒤죽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외교 문제만 그래요? 저희 국제 질서와 외교 문제는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질서와 문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숙소에 버리면 또 우리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근력이 없다면 환경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환경에 휘둘릴 사람이에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딜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환경 어려워, 이 환경 어려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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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런 근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적응 못합니다.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부 생활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에서 잘 견뎌내고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어딜 가든 잘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꾸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집중해 보세요. 낙심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환경이란 계속 바뀌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금방 떨어지잖아요. 금방 떨어지면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달 한 달여 동안 다니엘 기도회다 수련회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사실 잠도 덜 깬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놓치면 기도 시간을 또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가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힘든 거예요. 이 새벽 기도회 사역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새벽 기도를 수십 년간 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근데 아직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아니, 지금 이쯤 하면은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아유, 안 편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것도 요즘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저녁에 기도하고 뭐 다른 날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안 하다가 다시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아우, 저 성도님 참, 저 집사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데 저기 대단하다. 그리고 꼭 기도하죠. 그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더 특별하게 더 많이 기도해요. 엊그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12월에서 한 2, 3월까지 새벽 기도 다니던 생각이 들었어요. 요 12월에서 한 3월까지 요 기간에 한국의 새벽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요온 내일 한국이 영하 8도로 떨어진대요. 오늘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 주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뭐 이러면서. 내일 한국은 영하 8도래요, 뭐 이러면서 연락 주셨어요. 한국의 요 기간이요, 정말 정말 춥습니다. 옷을 3겹, 새벽기도 갈 때 4겹 끼어 입고 나와도 새벽에 가잖아요. 몸이 으슬으슬, 손이 막 시렵고 발도 시렵고, 교회 도착해서 의자에 딱 앉잖아요. 그 엉덩이에 그 차가운 그 느낌이 있어요. 확 추워요. 엉덩이가 시리시리해요. 그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새벽기도, 새벽마다 힘들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너무 편하게 새벽기도 하는 것 같은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는 아유,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한국의 겨울 새벽기도에 비해서 너무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새벽에, 지금 며칠 전에 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아, 며칠 전에 일어나면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힘들다 그랬는데 생각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걸 통해서 그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조금 바꿔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그게요, 무게가 달라져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힘들다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게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상을 넘어가는 사람, 그 현상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걸 초월하니까, 자꾸 초월하니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결과물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상황은 우리를 속인다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를 속인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거, 현상이라는 거, 지금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여러분 속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동굴 밖에는 엄청난 현상들이 있어서 산을 쪼개고 바위가 부서버릴 만한 강력한 태풍이 불고 큰 지진으로 온 산이 흔들렸고 갑자기 불이 여기저기서 막 불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현상들이 잔잔해진 뒤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내게 유익해 보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상황을 보면, 지금의 현상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독일계 스위스인이면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세요. 노벨 문학상을 타시기로 했는데 인도 선교사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인도 선교사였어요. 한때 목회의 꿈을 갖고 신학교를 다닌 경험도 있었어요. 그가, 이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실망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게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실망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됐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에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못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온 세상에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건설되는 거,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실망하잖아요.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거였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안 된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쯤,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쯤 일어나야, 그렇죠? 내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간증할 것도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450명 앞에 나가 싸웠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섰을 때 누구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서 그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낙심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절망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왜 네가 이 어두컴컴한 이 동굴에 숨어 있느냐.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너는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지금의 현상을 보면 절망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형편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자주 바뀌어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도 절대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변했다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